사도행전 14번째, 그릇 만들기 두 번째, 바나바와의 만남,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 중에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13권입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후에 AD 60년 후반경에 기록된 것에 비해서 바울의 최초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2년, 고린도 전서는 57년, 또 크리스천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는 57년 겨울, 또 성경의 다이아몬드, 그 복음의 결정판이라고 부르는 로마서는 58년 봄에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서신은 복음서들보다 10년 이상 먼저 기록된 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도 문자로 정리해서 편지로 남길 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에 그 사연을 밝히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로 받았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은 사울에게 있는 부르심은 물론 이방 선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부르심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고 또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미 구약 성경의 진술을 터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30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온통 유대인으로 성장하였고 또 율법학자 가마리아 문회에서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는 배경 위에도 예수님의 계시가 더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재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한 개 더 있는데 사울에게는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고독과 침묵과 운명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은 그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많은 배경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권위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참고할 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AD 90년에 얌니아라는 데서 모여서 구약의 39권을 권위 있는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수용하였고 기독 66권을 정경, 그러니까 캐논입니다. 캐논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위에 있는 그 문서들, 어떤 것들은 외경. 외경은 그래도 그런대로 참고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위경이라고도 있습니다. 위경은 글자 그대로 차마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들은 뭐 도마가 지은 것도 아닌데 도마복음이라고 했는데 도마복음은 영지주의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이단의 자기네들의 그 교과서가 됩니다. 자, 이 성경과 전승에 나타나는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 그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울은 AD 5년경에 다소에서 출생해서 AD 35년, 그러니까 30세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네, 학자에 따라서는 한 5년 정도 늦게 본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아랍에서 지내다가 AD 38년 예루살렘 방문 후에 다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7년간을 보내다가 AD 45년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40세에서 45세에 본격적인 목회와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는 지금의 그 터키 남동쪽에 있는데, 당시에 그 길기리아라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아주 국제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문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그 부유한 장막장수,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은 나중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체포되고 핍박을 받을 때 사울을 보호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부모는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지배하던 것이 역시 헬레니즘, 다른 어떤 문화에도 이 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아주 경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13살 이전에 이미 유대 역사, 뭐 시편, 또 예언서들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하고, 또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한 5, 6년간 그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그 정통 교육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의 동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 당대 공용어였던 그 그리스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그 라틴어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고, 또 집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교회 지도자로 되기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또 거기다 제3외국어, 뭐 스페인시, 뭐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뭐 이런 거 아주 가능한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실 상당히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쓸모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자랑한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던 걸 마음에 드시고, 그런 걸 마음에 드시고 이제 우리 사울의 행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은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로 담아서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22절이 끝나고 오늘은 9장 23절이 시작된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 날이 지났대요. 여러분, 여러 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러면은 사흘이 회심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그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여러 날은 그 헬라 언어나 영어로 many days입니다. many days, 많은 날.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3년 뒤입니다, 이게. 사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23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지난 3년을 생략하고 그냥 23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그 여기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건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3년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제자들을 얻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가까운 시나이 반도부터 북쪽으로는 시라의 남쪽 변경까지 뻗어져 있는 황무지인데, 여기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왜 3년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시간이 3년이라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개인 교수를 받았다는 추측이 제일 그럴듯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묵상하고 그동안 배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로 다시 해석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학을 바울 신학이라고까지 표시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이 정확한 기독교 신학, 또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진수,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의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3년 아라비아, 그리고 7년 다소에서 모두 10년이라는 그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받은 말씀으로 기독교 신학의 진수가 정리되고 탄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관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그 배경은 히브리 문화, 핵심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구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로서 유대인들로 히브리적인 신학과 인생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바탕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합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구약 성경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대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정립한 기독교 신학은 새로운 것이기라기보다는 구약의 핵심 사상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새롭게 정리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실현돼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활짝 핀 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학문적인 것 외에도 영적으로도 새로운 바울이 태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사울을, 그 흉폭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울이. 사람 잡으러 다니느라고. 그 바쁘기만 했던 그 사울의 상거는 다른 아주 단순한 삶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21세기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10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뭘 배우세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진 그 훈련의 첫 단계가 황해의 광무지에서 세상과 단절된 삽전이라는 그 고독, 침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다소로 돌아가서 7년, 합이 모두 10년이라는 무명의 시간 속에서, 네, 단순한 삶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몸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사울의 세상적인 욕망, 네, 종교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그런 욕망들을 버리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훈련인데,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 바울은 그때 자기의 그 심정을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되는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은 이제 사울이 3년 후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파란만한 이 선교의 삶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하고 계속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사방에 퍼뜨리게 되는 그 동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유태인들이 무슨 이유와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직접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 바울 서신을 항상 참조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을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지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기록이 바울 서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뭐 그냥 기도와 묵상하는 생활만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제자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기지를 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메섹에 와서 전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행전 9장 26절인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인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 제자들과 교제를 원한다. NIV 번역이 이렇습니다. He tried to join the disciples. 예루살렘 교회에 조인하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게 어떤 일일까요? 네, 왕따입니다, 왕따. 사람들부터 거절을 당한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도 있고, 또 혹은 교회라는 곳에 생전 처음 가보는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랬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지들끼리 놀고 지들끼리 밥 먹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 그 성인 예배에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 저를 인도한 그 같은 반 친구가 나를 딱 앉혀놓더니 그것도 저쪽 구석에다가 자기는 차장대라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저쪽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데 사람들과 목사가 뭐라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고 뭐 노래도 부르다가 책도 폈다 그러는데 내가 뭘 걔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너무 기가 막히고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한 시간쯤 지났는데 제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여는 곳에 오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40세까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은 누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친절하게 좀 안내도 해주고 지금 성경도 펴주고 응? 안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 목사가 빨리 됐을 것 같아요. 한 20년은 빨리 됐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자, 왕따를 당해주는 사울을 구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평소에도 어려운 성도들을 잘 보살펴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에게 일어날 때들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받아들이려고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은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Son of Consolation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네, 데리고 원어로는 꽉 잡다 또는 강제로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나바에게 부탁해서 데려간 게 아니고 바나바가 그냥 강권해서 사도들에게 데려갔음을 지금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을,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그 부족함을 알아채리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정말 신실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소 손해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역할이 사울에게 이제 한번 선심 쓰는 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할 일 없이 7년을 보내고 있는데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울을 무대를 끌어내서 데뷔시켜서 스타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 악명높던 사울을 사도바울로 만든 사람이라고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안수한 사람은 누구? 아나니아. 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대비시킨 사람은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사도바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또 못한 것이 들어오면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발부르는 그 세상에서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시기해요. 그래서 좀 해방을 놓아야지 속이 시원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하고 이 아나니아는 정말 우리가 모두 정말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은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또 도망가서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7년을 지나게 되는데 아, 이 기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사울의 영성을 깨우고 단련시켜서 정말 진정한 주님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빚는 시간. 그러니까 사울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사울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바로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이제 개역개정 같은 데는 삼층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유태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하늘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세대의 나라라는 하늘,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바깥에 있는 저 광대한 우주. 아, 옛날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과로가 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7년에 기록됐다. 14년 전 얘기면 AD 43년.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7년 동안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울은 자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가 본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방 성경 외에도 신약 성경에 참여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부르심도 중요한 부르심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거진 반입니다 지금. 만일 사울이 자신에게 있던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도 함부로 표현하기를 꺼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천국이 어떤 것이다, 천사가 날개를 날고 날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대요. 근데 표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마치 그것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막 알립니다. 마치 초기 기독교 당시에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고 신빙성이 없는 그 글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 정경 66권에서 제거됐습니다. 왜? 그들이 받은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용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가 꿈을 꾸고 그것도 지 아들이 꾼 거야. 자기가 꾼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어린 아들이 꿈을 가지고 3분 천국,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을 쓰고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권의 책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드는 사람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울이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한편 사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글로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할까봐, 잘못 쓸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 했다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 것들을 왜 사람들이 자기가 봤다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던 사울은 이 10년이라는 특별 훈련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쓰시는 정말 좋은 그릇이 되기라면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 다 버리고요. 이런 건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요. 버려야 되고 또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빈 곳이 생깁니다. 그걸 주님의 곳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그 20년의 훈련 기간에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지금도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려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또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우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에게는 모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 또 둘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도하고 돕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는 바울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 보내주시고 바나바 같은 신실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 물론 마가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도망을 갔지만은. 그리고 계속되는 그 2차, 3차 여행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있었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동행하면서 그 팀에, 선교팀에 밥까지 해주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팀을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팀을 만들어주시고 그 팀워크로 만들어주시는데 팀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그게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 세웠던 회사 이름이 팀웍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제가 지었습니다. 팀웍스. 팀이 일한다 이겁니다. 팀웍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를 기뻐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생각, 내가 가진 것, 나의 고집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만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봐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뭐 위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렸을 때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충고를 하는데 김 목사, 너무 하나님만 믿고 살면 안 돼.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충고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 정도 충고를 들어야 할 크리스천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입에서 그 즉시 흘러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하니?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크리스천,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은 물론 당신의 자녀의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교회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세상교회 또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여러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 사울의 10년간의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역사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